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1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째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우리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비추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들춰내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볼 수 있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마음에 상한 것들을 치유하여 주시는 그와 같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둠과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거든 그들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사 그리스도께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단에서 연약한 설교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설교를 질문을 통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또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기뻐하시는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질문하시기를 너희들이 갈릴리를 떠나 요한이 설교하던 유대 광야로 나아갔지 않느냐? 너희들이 유대 광야로 나아간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며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을 때에 때를 지어 그에게로 몰려갔습니다. 비록 그의 메시지를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그 메시지를 따라서 살아가진 못했지만 그들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를 원했고 그래서 유대 광야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은 감옥에 갇혀있고 감옥에서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당신이 진정 하나님의 메시아이십니까? 라고 질문하였을 때 군중들의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신뢰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잘 아시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하신 이 내용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사람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요한과 같은 칭찬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담을 제외하고 여인으로부터 출생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인을 통해서 출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태어난 그 인간들 가운데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을 크게 기뻐하시며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인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유대 군중들이 실제로 선지자를 보려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말라키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 없이 지내왔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를 그 중간 시대라 그렇게 부릅니다. 암흑의 시대였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었던 그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메시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전해줄 하나님의 선지자를 고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살면서 권력과 부에 아부하지 않고 또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두려움 없이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은 광야로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을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그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마태복음 14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당시에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조차도 유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서 감히 세례 요한에게 손을 댈 엄두를 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단순한 선지자로만 여기시지 않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다른 선지자들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했을 뿐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직접 보았고 또한 백성들에게 메시아에 대해서 처음으로 전파하였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Behold, the Lamb of God who take away the sin of the world.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세례 요한은 유대 백성들에게 직접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이라고 선포했던 첫 번째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은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10절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먼저 메시아보다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라기 3장에서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그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단순한 그 선지자가 아니었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 한계가 있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한 그 평가를 생각해 볼 때에 그 11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생각하는데, 그러나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 말씀으로 인해서 본문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상반절에서는 세례 요한을 가장 위대한 자라고 그렇게 높이고 있는 반면 하반절에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의 11절 하반절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그 선지자로서의 그 사역의 한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요한의 인격에 적용해서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보다 더 훌륭한 인격을 가졌다라고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구약과 신약을 잇는 그러한 그 중간에 있었던 그런 선지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오실 메시아를 선포하라고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사역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서 보내심을 받아서 그 길을 예비하는 일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하였고 또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다 완수하시기도 전에 그는 순교로 그의 삶을 마감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메시아의 구체적인 것들을 직접 보고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러나 신약의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메시아를 만나볼 수 있었고 그의 설교를 들었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 수 있었고 또한 성령의 오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명백하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구약의 그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들의 그런 사역의 차이를 통해서 11절 하반절에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메시아의 사역을 이해하는 그 정도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은 달빛과 같은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희미한 그림자와 같은 그런 계시를 받았죠. 그러나 신약은 밝은 태양과 같은 그 계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는 이 11절 하반절 말씀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 앞에 보내진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의 목숨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 충성스럽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겼던 그런 탁월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이제 세례 요한의 인격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주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요한의 인격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인격을 사람들 앞에서 변호하시며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7절 말씀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주님은 요한은 새 속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결코 타협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결코 그는 타협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대는 요한이 그 사역하였던 그 요단강 그 하류에 많이 자라고 있었던 식물입니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며 요동하는 그 식물이 바로 갈대죠. 너희들이 요한을 갈대와 같이 생각하느냐? 너희가 갈대를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강한 부정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들 가운데 있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의심을 해소시키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를 매우 연약한 사람으로 신앙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구나. 그러나 세례 요한은 갈대와 같은 설교자가 아니니라. 그는 소심하지도 않았고 우유부단하지도 않았고 주때없이 흔들리지도 않았다라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트려 주십니다. 정말 요한은 그러한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군중들의 규호에 따라서 자신의 메시지를 변경시키는 그러한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헤롯과 같은 권력자들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죄를 질책했던 그러한 담대한 설교자였던 것을 압니다. 불의와는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변개시킴이 없이 사자와 같이 담대하게 설교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 요한의 세례 요한의 일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4장 3절과 4절입니다. 전에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은 얼마나 포악한 그런 지도자였습니까? 얼마나 사악한 인물이었습니까? 그가 분노할 것은 개의치도 아니하고 그의 죄를 가감히 책망하며 그 여인을 취한 것은 죄악이라고 지적할 수 있었던 사람.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바람도 권세자의 압력이나 위협이나 세속의 어떤 유혹도 그를 흔들 수 없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갈대로 생각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그와 같은 신앙은 아닙니까? 우리는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 세속의 어떤 유행에도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와 같은 견고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디모데후서 4장 2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언급하고 싶은데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제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듣기를 따분하게 여기고 뭔가 새로운 것, 자신의 육신의 그 죄악된 소욕과 일치하는 어떠한 것들을 들으려고 자신의 그 가려운 그 귀를 긁어주는 그와 같은 가르침에 사람들이 반응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인지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의 인격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이 두 번째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세례 요한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기 부드러운 옷은 무엇입니까? 질이 좋고 또 고가품의 그 화려한 옷을 말하는 것이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 지도자들 많은 부자들이 입었던 그런 옷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권력에 타협하며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누리던 사람들이 입던 옷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삶의 유일한 목적은 안락하고 평안한 삶이며 또한 세속적인 이익을 더 많이 얻는 것, 그것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삶의 목표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인도자도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명은 내팽개치고 오직 세속적 부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권력과 타협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소망을 잃고 어둠 가운데 헤매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주님께서 그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시는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바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이와 같은 당시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군중들을 향해서 지금 강한 그런 레토리컬 퀘스천이라고 그러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부류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결코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위해서 아첨하거나 권력의 눈치를 살피는 그와 같은 종류의 사람이 아니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자세한 설명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데요. 요한의 옷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약대 털옷을 입었습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 또 고관들은 부드러운 옷을 입었지만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었고 또 가죽띠를 띠고 또한 그는 광야에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예전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그곳에서 기거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 광야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되는 그런 장소죠. 요한은 그와 같은 곳에서 살면서 왕궁의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그런 삶이 아니라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과 같은 거친 음식을 먹으며 그는 날마다 자신을 부정하며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죠. 그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정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 요소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욕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정욕이 아니라 말씀에 날마다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자기 부정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좋아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 쉬는 것을 좋아하고 또 TV 앞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시간 아무런 유익도 없는 그와 같은데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불편하고 또 어렵고 그래서 말씀도 잘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대충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요한은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도 사람인지라 화려하고 또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왜 싫어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광야에 거하면서 거친 음식을 먹을지라도 그러나 자기 자신의 그 모든 소욕을 절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기도와 묵상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했습니까? 그의 인기가 높아지고 이름이 사람들에게 잘 알려졌을 때 그는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할 것이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그의 제자들을 그리스도께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우리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그 높아진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끝까지 희생하였고 또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그는 목숨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송을 갑자기 그 185장으로 바꿨는데요. 이 찬송가 185장에 보면 이 가사의 내용이 그 되게 유명한 가사입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인물을 아시죠? 영국과 미국의 대각성 시대에 탁월하게 그 사역하였던 그 요한 웨슬리. 요한 웨슬리에게 큰 영향을 줬던 사람이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형제들입니다. 이 배에서 대서양을 건너가는 배에서 이 모라비안의 그 경건성을 보고 요한 웨슬리가 크게 감명을 받았고 지속적으로 이제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가 성숙함에 이르렀는데 이 모라비안 교도를 창설한 사람으로 알려진 그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백작이 이 185장에 나와 있는 이 시거든요. 이 시를 보고 그가 회심하였습니다. 그가 젊은 날에 방황하면서 어느 미술관에 갔는데 그림 앞에 이제 이 시가 그리스도의 그 성화와 또 시가 있는 것을 보고서 그가 그곳에서 하염없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그 엄청난 재산을 가진 그 백작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내어놓고 그래서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그 경건한 그 사람들을 태동시킨 그와 같은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 여러분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십니까? 인생은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부끄러운 사람으로 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바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이 일에 가장 훌륭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영적인 거인이었고 참된 선지자였음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만일 헤롯의 죄를 눈감아줬다면 보고도 지적하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들처럼 그는 지금쯤 감옥에 투옥되어 고난을 받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한 변덕스러운 그 모녀의 그 간계한 계획에 의해서 그의 목이 달아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의심과 또 불신의 그 눈초리를 보이는 군중들을 향해서 나의 종 세례 요한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니라. 본문은 충성된 종 세례 요한을 주님께서 친히 변호하시고 또 사람들 앞에서 크게 높이시며 칭찬하고 계시는 매우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이와 같은 장면을 우리는 많이 만나보지 못하는데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에 대한 주님의 평가를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세상의 유행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둥의 터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부드러운 옷을 입으려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삼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너는 부드러운 옷을 입기 위해서 너의 인생들을 살았구나. 그러나 세례 요한은 거친 그런 가죽 옷을 입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크게 기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고 날마다 그 질문을 또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또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복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함께 상고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만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더 쳐서 복종시켜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지는 그와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성도가 모인 교회가 될 때에 주님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의 분명한 나팔을 불 수 있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이 이 교회를 통해서 크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